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 항성 주위를 도는 지구 크기 행성 7개가 발견됐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먼저 핵심 발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40억 광년이 떨어진 하나의 별 주위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 7개가 발견된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별에서 2개, 3개? 뭐그 정도가 발견되고 뭐 지구형 행성이 아닌 목성보다 더 크거나 목성보다 작은 그런 행성들이 발견됐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하나의 별 주위에 지구와 거의 비슷한 행성이 7개나 발견됐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행성들을 거느리는 별의 질량이 태양의 고작 0.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한 2500도? 태양에 비하면 상당히 차가운 별이죠.
네.
그리고 매우 작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 밝기에 0.04%의 빛을 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별의 나이가 5억 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어린 별이죠. 지구가 한 46억 년이고 태양이 한 50억 년 됐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린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별의 온도가 낮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별을 과냉각 외성?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울트라 쿨 드워프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과냉각 외성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 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이 될까 말까 하다가 가까스로 별이 된 그런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이
네.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빛을 내야 되거든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그 질량이 거의 이 별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별은 가까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질량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그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온도 자체도 매우 낮은 겁니다.
네. 이 트래피스트 1 태양계 이렇게 부르면 맞을까요?
트래피스트 1, 태양계.
네, 이 태양계가 처음 발견된 게 아니라는데요. 어떤 얘기죠?
이게 작년에 이 트래피스트 1에서 행성을 3개를 관측했습니다. 이게 칠레에 있는 이 행성만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으로 3개를 관측했는데요. 별을 보니까 상당히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항상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뭐 더 많은 발견을 할수 없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포자를 냅니다. 이 프로포자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별은 그 온도에 따라서 다 밝기가 틀리고 온도에 따라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영역이 틀리거든요.
네.
태양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피스트라는 그 가시광선을 위주로 보는 망원경으로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지금 행성 7개나 발견된 이 별을 보자면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것은 적외선, 그러니까 빨강보다 더 바깥에 있는 그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행성을 3개 발견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적외선을 가지고 한번 봐보자 해서 그런 프로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용한 게그 우주에 떠 있는 스피처 망원경이라고 적외선에 가장 민감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어떻게 보면 좀 상상하기가 힘든 시간인데요. 천문학자들한테는 이 망원경을 시간을 얻었어요. 500시간을 얻어서 이 우주에 있는 망원경으로 다시 그 트래피스트 1을 계속 관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7개의 행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 크기의 행성들이 그 주위를 많이 돌고 있어서 그게 화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7개의 행성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행성들의 뭐라고 할까? 그 특성을 보면은 이 행성들 중에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진 것이 지구의 한반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요. 그 지구 행성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구 질량의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이 저희 태양계와는 매우 다르게 별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라고 하는 7번째 행성 자체도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보다 한 10배 정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별을 도는 한 바퀴 도는 그 공전 주기가 하루에서 한 20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짧죠.
예.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구 같은 경우는 공전 주기가 365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반 혹은 예. 길게 잡아서 20일 만에 공전을 한다면
예.
저희 같은 사람이 살기에는 좀 너무 어지러운 거 아닌가요?
예, 글쎄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뭐 어지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좀 재밌는 건요. 이게 별하고 행성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조성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조성력은 뭔가요?
그 저희가 밀물과 썰물이 막 생기듯이 서로 땡기는 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행성들 자체가 동그랗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진 형태?
네.
그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지구와 같이 자전축 같은 게 기울어져서 만약에 있다면 하루 동안에 사계절을 맞이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외계 별,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런 환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발견이 다른 발견보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발견된 별, 그러니까 행성들의 모항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별이 매우 질량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별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그 우주에 있는 구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구름에서 만들어지는 별을 만들어질 때 별의 숫자가 별의 질량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발견된 건 매우 질량이 작지만 그 만들어지는 별의 숫자로 보면은 다른 별보다 훨씬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발견된 울트라 쿨, 그러니까 광냉각 외성들이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있는 거고 그 별 주위에 행성이 지구형 행성이 그것도 7개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구형 행성의 개수가 진짜 훨씬 확률이 높아진 거죠. 우주에서.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저희와 같은 지적 생명체를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크기에 가깝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인가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비슷한 그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어 하는 게 기본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와 비슷한 크기에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지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져야지 저희와 같은 인간 비슷한 생명체가 탄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런 걸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골딜락스 존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골딜락스 존에 있는 행성이 3개나 된다고 하는데 물론 추정이겠지만 그 가능성,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보세요?
예, 저희가 이게 솔직히 저희가 항상 가능성은 0%에서 100%를 사이를 말아야 되긴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한 번도 외계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직접적인 사실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외계에서 신호도 못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0%지만 저희가 아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어떤 물이 있고 대기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 온도가 맞으면은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걸 배웠잖아요.
네.
그거에 기반을 둔다면 이런 골디락스 존에 있는 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와 같은 생명체가 이게 탄생할 수 있다는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고 지적인 예.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좀 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닐까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별에서는 좀 더 앞서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별의 나이가 매우 어린다고 말씀드렸죠. 5억 년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구와 같은 경우, 저희가 찾고 있는 지구와 같이 같은 크기에 비슷한 온도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를 예를 들자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생명체는 그 30억 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지구가 생겨나고 최초의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16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행성이라면 최소한 그 나이가 제 생각에는 10억 년 이상은 돼야지 뭐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의하는 첫 생명체가 태어날 텐데 이 별의 나이 자체가 5억 년이고 행성은 아마도 거의 같거나 그거보다 더 어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 예, 지적 생명체가 거기 있다는 거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외계인이 휴양지로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
예.
생명체를 찾기는 어렵겠다.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저희 거기에는 상당히 불확실한 게 많거든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생명체가 빠르게 진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거는 다른 과학자님들께서 열심히 연구할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들 행성의 환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겠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상으로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벌써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행성 자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대기가 하거든요. 저희가 뭐 온실 효과다라는 것처럼 그 안에 뭐 온도가 뭐 저희가 적정 온도인 뭐 20도, 30도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행성에. 만약에 대기가 없으면은 저희가 낮에 해를 받을 때는 엄청 뜨거워지고 해가 없을 때는 무척 차가워져서 생명이 그 엄청난 온도 차이를 버텨낼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기가 있나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계속 관측하고 있죠.
네. 새로운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서 네. 관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망원경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정보를 많이 얻는 거거든요. 특히 어두운 별 같은 경우는 좀 거울이 큰 거죠. 렌즈가. 렌즈가 큰 망원경일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몇 년 안에 다 저희가 띄어 올려서 관측하게 될 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게 있는데요. 하나는 JWST라고 해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보다 훨씬 더 큰 망원경을 우주로 내보냅니다.
네.
그 얘기는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정말 큰 몇십 미터가 되는 구경을 가진 망원경을 지구에 만듭니다.
지구 내에요?
예, 하나 그거는 지구 내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 큰 망원경을 가지고 빛을 많이 모아서 그 행성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박사님 오늘 흥미롭고 또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